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지난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끝내려는 미국의 결의는 확고하며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양자 또는 지역 차원의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달 21일 자국 영토 내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밥 크로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란이 유엔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해 처음으로 잠재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어제 화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지중해에 배치된 잠수함에서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카 인근 두 곳에 크루즈 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번 공격으로 ISIL의 무기고들과 지뢰 생산 공장이 심하게 훼손되고 터키 국경 부근의 ISIL 석유시설에도 타격을 가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최근 사흘간 계속된 러시아의 공습으로 600여 개의 ISIL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 관리는 러시아군의 시리아 공습 가운데 30%만이 ISIL을 겨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브렌 맥커크 ISIL 격퇴 담당 특사는 오늘 바그다드에서 미군과 이라크군 지휘관들을 만나 러시아 공습의 70%는 반정부 단체들을 타격했다며 시리아 내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재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터키가 최근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자국군 병력을 무단 파견했다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터키가 이라크 정부의 동의 없이 이라크 영토에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며 무모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 터키의 병력과 탱크 파견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도 터키가 동의 없이 군을 파병했다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끔찍한 공격에 사용하는 무기들은 주로 이라크 군으로부터 빼앗은 것들이라고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이 사용하는 무기류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25개국에서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옛 소련방 국가들로부터 공급된 무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ISIL이 대량의 무기 확보가 가능하게 된 요인으로 이라크 정부의 부정부패와 엄격한 통제가 결여된 무기 관리를 꼽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하원은 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입국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원은 찬성 407표 대 반대 19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38개국 출신 여행객들도 최근 5년 안에 시리아와 이라크 등 우려 국가들을 방문한 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여행객들이 테러나 범죄 활동에 연루돼 사법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경찰 인터폴 자료와 반드시 대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오늘 일본에 입국한 27살의 이 남성을 불법 목적의 신사 방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남성이 지난달 23일 폭발 사건 직전 신사 내 보안 카메라에 촬영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화장실 안에서 디지털 시계와 폭발 물질로 채워진 것으로 보이는 파이프들을 발견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북한의 전략군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열리는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서로 입장 차이가 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삼림 파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앞으로 10년간 대규모 나무 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낮 동안의 비, 북부지방에서는 낮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전략군 등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무기 확산과 불법 자금 조달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8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전략군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자나 지원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325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활동을 한 전략군을 제재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전략군이 지난해 복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휘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스커드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에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노동미사일 두 발,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각각 발사했다는 구체적인 지적입니다. 전략 로켓 사령부로도 알려진 전략군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를 지휘 통제하는 군 조직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그리고 2094호를 위반하고 영내 불안정을 야기시키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방향을 전환할 경우 북한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지한 비핵화 의지와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역시 이날 북한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25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51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은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해진해운사, 평진해운사, 영진해운사 등 네 곳입니다. 재무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또는 대량 살상무기 전달수단 확산에 물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군은 특히 지난해 3월 3일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3월 26일에는 중거리 노동 A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으며 7월 26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계획에 기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주재원, 장범수 전명국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지사 주재원, 김경남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지사 주재원,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직원 등 6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들이 미국과 유엔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 북한 정부가 미국 금융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자 조달과 확산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북한이 핵 계획을 확대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계속 확산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국제적 확산 조직을 적발하고 이들을 국제 금융 체제에서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빈 대행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단속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설치한 기관인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는 7일 발표한 북한 관련 금융거래주의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사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주의보는 범죄 수익과 테러자금 조달법 대상 보고기관들의 북한에 기반을 두었거나 북한과 연관된 개인 또는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금융거래나 금융거래 시도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보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같은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관련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과 수혜자들과 관련해 고객 확인 제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객 확인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영국 재무부도 지난달 20일 캐나다와 유사한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여전히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또다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대상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에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한 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전 세계 170여 개 나라가 이 기구가 정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을 국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측은 이산가족 상봉 확대 문제를,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우선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연설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남북 당국 회담은 양측의 관심 현안들을 두루두루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산가족 문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가운데서도 전면적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국 간 대화 때 이 작업부터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당국 회담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지난 5일자 기사에서 금강산 관광은 민족 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의 뜻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도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금강산 관광 재개 희망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이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후속 회담이면서 남북 간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정례적 대화 틀의 첫 회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회담이 첫 회담의 성격이 있지만 의제 선정만 하고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양측이 제기한 주요 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이루어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각각 최우선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제에 대한 양측의 접근법이 달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분리 처리하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연계 처리하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이 8일 연설에서 쉬운 것부터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정치적 부담이 큰 금강산 관광 문제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경우 중요한 돈벌이 수단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인 전현준 박사입니다.
2013년과 금년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조건 없이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이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남한이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죠.
전 박사는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한국 정부로선 정치 안보적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던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 3대 선결 과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입장인데다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서 부분적인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서 실리를 얻으려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입니다.
이번 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면서 남북 당국 사이에 삽화싸움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전향적인 북측의 의지가 나온다면 특히 생사화계 문제 같은 경우가 북측에서 정리가 된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현준 박사는 이번 회담이 남북한 어느 한쪽이라도 양보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며 양측이 기싸움만 벌일 경우 후속 회담 일정을 잡더라도 소모적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한 해 3천 명에 가까웠던 이전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현상입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단속 강화와 식량 사정 호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98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평균 98명 수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규모가 처음으로 월평균 100명을 넘었던 2003년 이후 12년 만에 100명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합동신문을 받는 탈북자까지 고려하면 올 한해 한국으로 온 탈북자 수는 1200명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400여 명보다 200여 명 적은 규모로 탈북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09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2006년 처음 2천 명을 넘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엔 2,9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탈북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는 탈북자 초기 정착 교육 시설인 하나원 한 곳으로는 부족해 최대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제2 하나원을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한 해 3천 명에 가까웠던 한국 입국 탈북자 규모는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부터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 북중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것이 첫 번째 이유로 지적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일 시대에는 탈북자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방관하는 자신감을 보였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탈북자를 심각한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고 국경 통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2015 월드 리포트에서 탈북자 수가 감소한 배경으로 북한 당국의 국경 감시 강화를 꼽았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병력을 늘리고 주요 탈북 루트마다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통신 감청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을 돕는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인민무력부 산하 국경경비대를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바꾸고 탈북자 단속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일끼리도 감시 붙여놓고 민광군이 몽땅 동원을 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노농적이대, 교도대 이런 사람들까지도 타 지방 사람들을 신고하게 만들고 통행증을 또 그만큼 안 해주고 이전에는 통행증을 한 부서에서 그냥 사회안전부 2부라고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보위부 경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동이 더 힘들어진 거죠.
돈을 받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방조하는 국경경비대원에 대한 처벌도 예전보다 크게 강화됐습니다. 매년 탈북자 설문조사를 벌여온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인성 팀장입니다.
경비대도 자주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과거와는 다르게 경비대가 국경을 넘겨줬던 사실이 들통나면 제대로 후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요. 교화소에 간다든지 본인이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탈북자들을 가능하면 넘기지 않으려고 하죠.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민간단체 인사는 국경경비대원이 탈북자를 체포할 경우 포상금이나 입당, 간부 등용, 또 자녀대학 추천과 같은 포상이 주어져 도강비를 따로 챙기고 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는 데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도강 비용도 크게 올랐습니다.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기 전인 2010년 1,700에서 2,500달러 수준이던 도강 비용이 6,800에서 8,500달러까지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한동안 중국 남방 지역에서의 탈북자 단속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중국 공안이 동북 삼성 지역에서 검열과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한살배기 아기를 포함한 탈북자 9명이 베트남에서 붙잡힌 뒤 중국 공안에 넘겨져 현재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김정은 체제 이후 탈북자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의 가족을 이용해 탈북자들의 재입국을 유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이영석 사무국장입니다.
그 탈북 과정에 잡히거나 또는 한국에서 보낸 돈을 탈북자 과정에서 보낸 돈을 받는 사람들 잡았을 때 너가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한국으로 가 있는 탈북자 가족들을 돌아오게 하라 라는 식으로 많이 이제 설득을 해서 그 가족들이 한국에 정착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게 해서 재입국을 이제 설득하는 또는 강요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해 체제 선전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람은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2000년 1명에 이어 2012년과 2013년 각각 7명, 2014년엔 1명입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재입국 탈북자의 기자회견은 과거 탈북자들의 존재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조차 꺼렸던 북한 당국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며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부각해 주민들의 탈북 의지를 꺾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인덕 정치를 부각해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탈북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데는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입니다.
특히 이제 2014년 작년 같은 경우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화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김정은 정권 차원의 부담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죠. 특히 이제 조사위원회 같은 COI 같은 경우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서 그런 운동들에 대해서 좀 방어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운동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죠.
김정은 체제 들어 탈북자가 줄어든 데는 호전된 북한의 경제 사정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탈북한 북한 주민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살 때 하루 세 끼를 먹었다는 응답자는 86.9%로 지난해 74.5%보다 12.4%포인트 높았습니다. 북한에서 거의 쌀밥을 먹었다는 응답자도 61.4%로 지난해 41.5%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거의 강냉이만 먹었다는 응답자는 10.3%로 지난해 29.9%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503만 톤으로 최근 2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0년 450만 톤에서 11.8% 증가한 겁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북한의 시장 실태를 조사해온 한국 경상대학교 정은희 교수는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생계를 위해 중국을 찾던 북한 주민들이 내수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도 탈북자가 줄어든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좀전에는 무역이라든지 중국이 어떻게든 나와서 뭔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내수 시장이 커진 만큼 내수 시장에 그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김수함 연구관리본부장은 김정은 체제 이후 과거와 달리 북한에서 시장이 확산되고 해외 파견 노동이나 밀수 등을 통해 생계가 해결되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을 감행하는 주민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이며 대부분이 지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46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21%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금액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85%가 넘는 390만 달러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밖에 기타 식품이 45만 달러, 닭 등 가금류 수출이 5만 6천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일환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삼림 파괴를 막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대규모 나무 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아예 삼림 파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삼림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등 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7일 전 세계적인 환경 보전 노력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서 각국 대표단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산림 파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 나라의 산을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황금산으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앞으로 10여 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나무 심기에 나설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줄이는 국가적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북한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 대비 37.4%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UN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집권 이후 산림 복구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2012년 10년 안에 산림 녹화를 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이어서 2014년 신년사에서는 주민들에게 나무 심기를 독려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지난해 11월 평양의 중앙 양묘장을 시찰하면서 산림 복구 전투와 대대적인 나무 심기 운동을 지시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양묘장을 둘러본 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는 동안 나라의 산림 자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북한의 산림 황폐화의 심각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 당시 산림 훼손이 심각했던 상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식량 확보와 뜰감 마련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다락밭을 만들었습니다. 1990년 전체 토지 면적의 68%였던 북한 산림은 2010년에 47%로 줄었는데 이는 20년 만에 산림이 3분의 1이 사라진 것입니다. 북한이 산림 복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녹화 기구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립한 아시아 녹화 기구는 통일에 대비해 북한에서 산림 복구와 식량 대책을 연계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기구인 한국 수력 원자력은 묘목 3만 3천 그루를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달 아시아 녹화 기구에 미화 8만 7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아시아 녹화 기구는 10월에는 한국의 민간 업체인 에이스 경암을 통해 황해북도 사리원에 묘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녹화 기구의 김소희 사무국장은 최근 VOA에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상이 심각할 뿐 아니라 토양 산성화도 우려된다며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황폐화되는 속도는 줄어드는 반면에 황폐화된 지역의 토양이 산성화되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복구하지 않으면 시간이 이거를 복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한국 정부도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북한 산림 복구 사업에 자금을 지원해 올해 북한 전문가 30명이 독일에서 연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 산림 황폐화를 연구한 서울대 산림과학부의 김성애 교수는 지난해 7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원으로 북한 산림이 복구되는데 50년간 미화 254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과거의 경험과 재원, 그리고 이런 기술을 이제 북한에 전하기 위해서요, 국제기구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제기구는 여태까지 뭐 일정 국제기구죠. 모든 것은 아니고요. 북한에서는 접근성도 있었고 또 다소 신뢰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활용해서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부의 자본과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냉랭했던 북중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표적인 악단들이 다음 주 중국에서 친선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북중관계가 개선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공연에서 연주하는 모란봉 악단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모란봉 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등 북한의 대표적인 악단들이 오는 10일에서 15일까지 중국에서 친선 공연을 펼친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친선 방문이 북한과 중국 두 나라의 문화예술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란봉 악단은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등장한 북한의 여성 10인조 밴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악단 정치의 결정판으로 불립니다. 공훈국가합창단 역시 김정은 일가의 우상화 가요 창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악단은 북한의 주요 행사 때마다 공연을 펼쳐왔으며 소속 예술가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칭호와 훈장을 받을 정도로 북한 문화예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대표적인 악단을 중국에 보내는 건 올해 하반기 들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북중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풍풍 정도가 아니라요. 그 모란봉 악단만 가는 게 아니라 국가공원합창단이 같이 간단 말이죠. 이 국가공원합창단은 북한을 예술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대표하는 최고의 예술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예술단이 김정은 시대의 트렌드인 이 모란봉 악단과 국가공원합창단에 간다는 건 중국과 북한이 다시 당대당, 공산당대 노동당 관계가 회복되면서 앞으로 김정은이 중국 방문, 베이징 방문의 사전 그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대표적 친중 인사 장성택의 처형으로 관계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면서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습니다. 아울러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중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육자회담 재개에도 좋을 것이라며 북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 개선 조짐에 대해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는 북한이 여전히 중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과의 거기에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일이 동맹이 강화될수록 북한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북한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중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는 걸 중국이 원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일정 정도의 견제와 불편한 관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일이 워낙 가까워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이 그동안에 이제 소원했던 관계를 좀 회복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 교수는 이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중국 류인선 상무위원이 참석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한 만큼 북중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진전에도 건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여름 통일노래 가사를 공모했습니다. 선정된 가사로 세 곡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한 곡인 8천만 통일의 노래를 민주평통의 각 분과위원들이 부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지난 여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공모해 만든 8천만 통일의 노래입니다. 가사 공모전의 수상작 가운데 세 편을 선정했는데요. 우리는 하나이니까 내일 말고 지금 바로.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8천만 통일의 노래가 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 한국의 작곡가들이 곡을 붙이고 유명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8일에 열린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들이 8천만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첫 무대는 종교복지분과위원회가 열었는데요. 종교복지분과위원회의 강병권 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8천만의 통일 노래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세계를 이끄는 그런 그 큰 나라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남과 북이 통합을 하면 우리나라가 결국은 동방을 이끄는 그런 큰 나라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의미 있고 그래서 이 노래가 전 국민들한테도 많이 불려지고 또 행사 때마다 많이 불려져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탈북 여성분과의 양인순 위원은 8천만 통일의 노래를 부르면서 통일 이후 한반도의 모습을 그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통일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가 참 좋아요. 아, 이거 노래를 통해서 다 다짐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같이 연습하면서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걸 보니까 가슴 뭉클하고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어린이와 대학생 등 일반 시민들도 함께했는데요. YWCA 합창단의 어린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모두 즐겨서 부를 수 있는 노래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빨리 되면은 우리도 다른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금강산이나 그런 곳도 갈 수 있으니까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통일 노래는 처음 들어봐서 이런 노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언랑 통일을 해갖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YWCA 합창 단원들의 가족들도 함께했는데요. 8천만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뭐 모임도 있고 이런 행사도 있구나. 그리고 가사를 아들이 이렇게 외우는데 가사대로 진짜 통일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저희는 이런 노래를 해서 애들이 아 이런 이렇게 통일이 왜 돼야 되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통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탈북민 친구를 사귀면서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대학생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좀 약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그냥 이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노래 들으면서 친구도 약간 약간 이 가사대로 막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 그냥 통일의 노래라고 그냥 인구나만 생각하지 듣고 막 직접 불러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통일의 노래라고 나왔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노래에도 관심을 갖고 불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탈북민들로 구성된 물망초 합창단도 8천만 통일의 노래를 함께했습니다. 백도 동맥이 흐르면 하나 된 한반도 세계를 이끈다. 8천만의 빛나는 통일 코리아. 8천만 통일의 노래를 들으면서 누구보다 가슴 찡해하는 사람은 탈북민들일 텐데요. 탈북민 참가자를 만나봤습니다.
세계 통일을 다른 사람보다 제가 저도 고향이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더 간절하게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이런 노래 부르다 보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이런 노래는 잘 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통일 노래도 좀 많이 좀 이거 하나 된 한반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소망 같은 게 네.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앞으로 8천만 통일의 노래가 남북한 및 재외동포 등 8천만이 애창할 수 있는 곡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의 한 사찰 앞에 경찰과 노동운동가들 또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화제인데 이 사찰의 은신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과 이달 5일 서울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진 민주노동 총연맹 위원장이 은신해 있는 곳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조계사 앞에 모습인데요. 경찰에 수배된 한상진 위원장은 이 조계사에 은신을 하고 있어서 종교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경찰이 조계사 밖에서 체포를 위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 한상진 위원장이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람들 간의 그 시위와 몸싸움이 이어지는 등 수일째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후 5시를 기한으로 정해서 한 위원장이 조계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한때 긴장이 팽배해지기도 했습니다.
종교시설에는 공권력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사찰보존법에 전통사찰의 존엄 및 그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공권력이 개입한다면 종교의 자유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경찰의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한국의 민주화 인사들이 명동성당으로 피신하기도 했고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경찰을 피해서 조계사에 은신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상준 민주노총 위원장도 조계사에 은신을 하고 있지만 어제 경찰청장이 조계사를 찾아가서 24시간 안에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조계사 안으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법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을 것이고요. 또 공권력의 진입도 원치 않을 것이고 이 조계사 측의 입장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조계사 앞에 진을 치고 있고 또 몸싸움이 오갈 것 같은 분위기가 반갑지 않은 신도들은 수배자가 조계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계사 본부격인 대한불교 조계종은 몸을 피한 사람을 강제로 쫓아내지 않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경찰청이 오후 5시까지 강제 집행을 위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혀서 아주 긴장이 높았었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지났고 공권력 투입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기한 시간이었던 오후 5시에 조계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기존 입장을 밝혔고요.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갈등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 하지만 공권력 투입은 반대한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하지만 더 이상 갈등은 종단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 위원장이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에 경찰과 민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종단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정오까지는 조계사 앞에 긴장이 계속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목탁 소리와 시위대들의 상반된 울침이 내일 한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이 어떻게 거취를 취할지 총리의 관심사인데요. 만약 스스로 걸어서 조계사 밖으로 나온다면 검거돼 남대문 경찰서로 압송되고 구속 절차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드디어 공식 발효일이 정해졌군요.
그렇습니다. 오는 20일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거대 경제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쳤고요.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의 실질적 타결에 이어서 지난달 말 한국 국회가 승인을 하면서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한국과 중국 이번 FTA를 통해서 서로의 경제 발전을 챙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의 그 국제화, 글로벌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더불어 고급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한국은 특히 섬유와 의류 또 기계 부분에 대한 수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초민간 품목인 농수산 식품물, 하지만 수출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이 크게 늘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 간에 수출과 수입하는 90%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 20년 안으로 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고요. 양국 간의 교역량이 늘어난 만큼 항공과 해운업계, 운송량 증가로 인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연예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가수 싸이의 새 노래가 인기라는데 이 제2의 강남 스타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라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인기 음악 순위를 발표하는 빌보드.com이 다음 주말에 발표할 그 빌보드 핫텍 차트 공개했는데 싸이의 데디 97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동영상 전문 사이트 있죠. 세계 최고의 인기 동영상을 가려낼 수 있는 유튜브에서는 네. 9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거의 4,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가수 딸의 7번째 앨범 타이틀곡 대표곡인데요. 데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네. 아빠.
네.
음원을 공개한 첫날 500만 뷰를 비롯해서 하루 400만 뷰씩 조회 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기세라면 12월 안으로 1억 뷰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대단한 인기네요. 이곳 미국의 방송사에게도 싸이의 새 앨범과 뮤직비디오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중독적인 음률과 재미난 뮤직비디오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소개도 하고 있군요.
네네. 우스꽝스럽고 약간 저급해 보이는 뮤직비디오 영상은 뭐 가수 싸이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름답지도 않고요. 뭐 음악적이지도 않지만 이상하게 자꾸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싸이의 노래인데요. 2012년에 그 전 세계를 말춤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했던 강남스타일. 아직도 그 인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살펴보니까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 유튜브에서 24억 명이 본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I feel nice, you look nice. 널 보자마자 나 어머나 땡잡았어. Don't think twice, 이미 게임 끝났어.
You be my curry, I'll be your rice. My name is 소리로만 들려드릴 수 있어서 안타깝네요. 이 뮤직비디오는 어떤 영상이 담겨 있습니까?
네, 뮤직비디오 데디. 아빠 싸이가 병원에서 똑같이 닮은 아기 싸이를 받는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젖먹이에서 어린이, 학생으로 자라는데 이 아버지 또 할아버지를 이어진 삼부자가 아주 비슷한 개성을 발휘하면서 여성들의 인기를 차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상하면서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도 모두 싸이가 연기를 한 것이고요. 뮤직비디오 곳곳에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또 출연하고 있어서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I got it from my daddy. I got it from my daddy. I got it, got it. Hey,
where'd you get that body from? I got it from my daddy. I got it from my daddy.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러시아가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시리아 내 ISI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시리아 내 공습 중 30%만이 ISI를 겨냥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국제사회의 ISI 대응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시리아에서는 미군주도연합군과 러시아가 각각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를 겨냥한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프랑스가 공습을 강화했고요. 영국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도 자국 여객기 추락이 ISI 연계단체의 폭탄 테러에 의한 공격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ISI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어제 처음으로 지중해에 배치한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시리아 내 ISI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미사일을 사용한 건가요?
잠수함 미사일 공격 사실은 어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시리아 내 군사 작전 상황을 보고하는 회의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쇼이구 장관은 지중해 동부 시리아 인접 해역에 배치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잠수함 로스토프나도호에서 순항미사일 칼리브르를 여러 발 발사해서 시리아 북부의 ISI 목표물 두 곳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고요. 이날 회의와 보고 내용은 러시아 관영 TV를 통해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물을 타격했는지도 밝혀졌습니까?
쇼이구 장관은 ISI의 무기 저장고와 지뢰 공장을 타격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이 확실하고 터키 접경 인근의 석유 관련 시설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ISIL이 탈취한 석유가 터키로 넘어가고 있고 터키 고위층이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터키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죠. 또 러시아는 지난달 터키 전투기에 격추된 이 러시아 수호이 24 전폭기의 잔해에서 비행기록이 담긴 블랙박스를 회수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쇼이구 장관에게 외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비행기록을 철저히 분석하라고 지시하는 장면도 중계가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AFP통신은 러시아가 영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전폭기 격추 이후에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시리아에 배치하는 등 이 자국 전투기 보호를 이유로 미사일 전력을 강화했는데요. 미사일 순양함을 추가로 보낸다는 보도도 있군요.
네, 러시아 해군이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현재 인도 인근 해역에서 인도와의 연합 해상 훈련에 참가 중인 이 미사일 순양함 발약이 곧 시리아 인근 지중해상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흑해함대 소속 순양함인 모스크바를 대체해서 시리아에서 공습 임무를 수행하는 자국 전투기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앞에 쇼이구 장관은 앞서 러시아 정부가 예고한 대로 시리아에서 자국 전투기들이 공습 임무를 수행하는 전폭기들을 엄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도 이 터키 전투기에 의해서 러시아 전폭기가 추락한 이후 러시아 정부가 예고했던 바입니다.
네. 러시아는 ISIL과 테러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등 연합군과의 군사협력도 제안을 했었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진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가 여전히 시리아에서 ISIL보다는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다른 반군에 대한 공습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력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브렌 맥커크 ISIL 격퇴 담당 특사가 어제 바그다드에서 미군 또 이라크군 장성들과 만났는데요. 러시아의 시리아 내 공습 중 30%만이 ISIL을 겨냥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처음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하기 전에 ISIL과 테러 세력을 타격하는 것이 시리아 군사 개입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공습의 대부분은 ISIL을 겨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70%는 ISIL이 아닌 시리아 반군을 겨냥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동맹인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의 반대하는 반군에 훨씬 많은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커크 특사는 러시아가 여객기 격추 이후에 ISIL을 겨냥한 공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다른 반군을 겨냥한 공습이 이루어지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앞서 러시아가 온건파 반군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는 한 시리아에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러시아가 제안한 이 군사협력, 이 ISIL과 테러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군과의 군사협력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ISIL과 관련해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는데요. ISIL이 사용하는 무기는 대부분이 외부에서 이라크 정부군에 지원했던 것들이라고요?
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ISIL이 사용하는 무기들은 대부분 이라크군으로부터 빼앗은 것들인데요. 물론 시리아에서 빼앗은 것들도 있고요.
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들여온 무기들 혹은 또 외국에서 지원했던 무기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온 것들이 많은가요?
주로 미국과 러시아, 옛 소련 연방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것들인데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이 사용한 무기를 분석한 결과 최소한 25개 나라에서 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엠네스티는 이런 이 ISIL이 이런 무기를 끔찍한 범죄 또 학살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무모한 무기 거래가 얼마나 엄청난 잔혹행위를 부추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또 이번 보고서에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 또 대이라크 무기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무기들이 ISIL 수중에 넘어간 거죠?
ISIL은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동부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슬람 국가 수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군 기지와 무기고 등을 장악하고 이라크와 시리아 군경이 사용하던 다량의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또 이라크에서는 관리 부실로 외부에서 들여온 무기가 암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라크는 19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이란과 전쟁을 치르면서 세계 각국에 무기를 들여왔고요. 또 2000년대 이후에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도 이라크 정부에 많은 무기를 공급했었는데 앞서 이런 무기들도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이 수십 년간 이라크로 무기가 유입됐지만 규제가 허술하고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라크와 주변 지역에서의 무기 확산과 남용은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이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됩니다. 미국은 지금에서는 양계장에서 나오는 닭의 분뇨로 사료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 개발 현장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